네, 오늘은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만족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말씀의 조건이라고, 만족의 조건이라고 제목을 정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최근에 이곳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의 브이로그라 그래요. 브이로그라는 게 뭔가 하면, 로그가 사실은 일기 쓰고 뭐 이렇게 기록, 매일매일 기록하는 걸 로그한다 이런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라는 것은 비디오로, 유튜브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죠. 유튜브로 자기 생활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간단한 일상을 담은 유튜브를 좀 몇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TV를 치시면은 그 좀 인간 냄새가 좀 물씬 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막 화려하고 럭셔리하고 막 현대적이고 도시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좋았었는데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막 아버지가 막, 막 사람들의 삶을 막 이렇게 보는 걸. 근데 요즘 저도 가끔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가끔 봅니다. 경쟁의 도심살이가 싫어서 시골로 들어가서 흙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 귀농을 한 청년들, 그리고 뭐 대기업 사직, 뭐 권고 사직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이렇게 사직한 뒤에 자신의 계획과 전혀 다른 현실에 부딪히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저하고 비슷한 나이더라고요. 한국의 사회에서 또 희망을 못 느끼고 캐나다로 이민 오는 사람들, 또 이민을 왔었지만 또한 그 현실이 자신의 꿈과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다시 짐을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소위 인간극장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꿈을 이렇게 줄여서 가든 꿈을 쫓아서 가든 어찌되었건 사람들은 만족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생이란 크건 작건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여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으로 들리시겠지만 제가 가끔 이제 일하는 사람한테도 이게 약간 실리한 퀘스천처럼 되는데 괜찮겠냐 그러면 외국인들 꼭 그러죠. 아, 실리 퀘스천이란 없다,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신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뭔가 좀 부족해서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무엇 때문에 만족이 없으십니까? 사람마다 만족의 기준도 다르고 불만족의 이유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의 불만족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나 각각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두 번에 걸쳐서 만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하나는 생활에서의 만족에 조금 더 초점을 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에서의 만족에 조금 더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근데 뭐 두 개를 이렇게 완전히 나눌 수는 없으니 이렇게 좀 섞여 있겠죠.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서의 오늘 구절을 보면요. 4장 이 구절을 보면 만족이라는 것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어떤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도대체 사실 누구도 나는 100% 만족한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감히 말하지만 어려울 텐데, 난 100% 만족한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참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인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인간인데,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인이 인간이지만 어쨌든 그건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만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제목처럼 만족이라는 것의 어떤 특징 혹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만족은 자신을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난 만족한다, 난 만족한다, 이렇게 세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를 해서, 어떤 것을 포기해서 억지로 만족을 얻는 억지 만족이 아닙니다. 만족이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11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하는데 아, 난 그딴 거 없어도 돼, 그딴 거 없어도 잘 살아, 그랬을 때 옆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야야야 없다고 하지 말고 그거 있어봐라, 그게 얼마나 좋은데, 네가 없어서 못 사니까, 못 구하니까 괜히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거지, 있어봐라,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그럴 수 있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숨을 확 쉬면서 그까짓거 없어도 그만이다, 이거 충분히 없어도 살 수 있다, 있자, 필요 없다, 나 필요 없어도 된다, 필요 없다, 없어도 된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할 때마다 이상하게 참 한숨을 같이 쉽니다. 어찌되었건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은 그런 만족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스스로 속이면서 이야기하는 억지스러운 만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그런 포기의 만족이 아닙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요, 스스로 속이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세상을 떠나 깊숙한 산속으로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아, 나는 아주 생활에 만족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렇게 살고 있는 게 정말 좋을까? 스스로 위로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닌가? 사회에 나와서 해봐도 안 되니까 저렇게 포기해서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만족이라는 것은 이러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포기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하는 이러한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만족의 전제 조건으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답니다. 둘째로 만족은 처지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다, 처지와 상관이 없다.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은 처지와도 그래서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복적인 믿음과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자동적으로 떠서 설교를 하나 잠시 듣는데 더 듣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예요. 딱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투가 약간 약장사 같았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데 그렇게 시작을 딱 하니까 몇몇 사람이 아멘! 그러면서 막 크게 얘기를 몇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벌써 아이고 누가 복받는 건지 벌써 알겠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아멘 크게 하면 복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첫 설교의 시작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 재물도 건강도 뭐 등등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듣고 껐습니다.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이분의 말씀에는 분명히 세상의 처지나 환경이 좋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그 안에 스며져 있는 거죠. 그렇죠? 즉 처지가 좋아지면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라는 아주 아주 단순한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분명히 이것과 다른 것이죠. 만족은 내 처지를 초월하여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내 처지를 초월하여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런 처지에 만족은 무슨 만족?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래서 내 현재 처지가 어떠하든 그것은 만족하는 데 조건이 아니다. 내 처지를 뛰어넘는 만족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벌써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만족은 그렇죠? 스스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만족은 내 처지와 상관이 없다. 세 번째 또 특징을 알아보면요, 만족은 놀랍게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는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우리를 놔두면 절대로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수학에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인수분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각났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인수분해.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배워야 아는 것입니다. 만족은요, 우리의 본성과 반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란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싫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성과 그냥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족은 우리의 죄성과 반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가 생기면 하나 더 갖고 싶습니다. 만족은 우리의 타고난 죄성의 성품과 반대에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파일럿 여객기 조종사가 아팔라시안 산맥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 같습니다. 그 산맥의 한 계곡을 지날 때마다 위에 비행기를 타고 탁 지날 때마다 아래 그 계곡을 유심히 바라봤답니다. 항상. 그래서 옆에 있던 부조종사가 물어봅니다. 왜 여기를 지날 때마다 그렇게 자세히 아래를 그렇게 찾아봅니까? 바라봅니까? 그랬더니 그 파일럿이 대답합니다. 저 아래 저 계곡이 보이나요? 내가 어렸을 때 저기에 앉아서 낚시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 내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나는 그 비행기를 보면서 나는 조종사가 되고 싶은 꿈을 꿨습니다. 이제 저는 저 아래를 비행 조종사가 되면서 돼서 날아가면 저 아래를 보면서 저는 지금 낚시를 하고 싶은 생각에 간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은 우리의 죄성과 반대 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가만히 놔뒀을 때는 만족함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추럴하게 뒀을 때 우리는 불만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족을 배워서 습득해야 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삶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왔음을 이야기합니다. 배워왔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환경에 있을 때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 있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배부를 때나 굶주릴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사도 바울은 만족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주 간혹 있지만 대부분 학교 가는 것을 참 싫어하죠. 저희 아이들도 눈이 와서 다음 그 밤에 다음날 학교가 캔슬됐다라는 이야기에 완전 비명과 함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가기 싫으냐.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공부라도 많이 하느냐 학교가. 그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가기 싫어합니다. 학교 가는 것보다 쉴 때를 더 좋아합니다. 대부분 가기 싫어하죠. 배움은 왜냐하면 배움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적인 것으로 끌고 가야 되는 내 자신의 에너지를 넣어야 하는 의지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게 배움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만족을 배우는 것도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족은 배워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운다라는 것은요, 배운다라는 것은 지식을 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을 부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알았던 혹은 나의 선입관을 지식으로 알았던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부인하고 새로운 진리와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또한 배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뿐만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과정도 나의 배움이다. 만족이라는 것은 어쩌면 나를 그래서 부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턱대고 하는 부인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기 이전에 내가 잘못 갖고 있던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배움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채우는가?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래서 네 번째 그 특징을 보면 혹은 조건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13절 너무도 유명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4장 13절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볼 때 내 몸이 튼튼해야 아플 때보다 당연히 삶의 만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이라는 것이 내 물질적인 환경, 내 처지와 상관이 없다면,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내 처지와 환경과 상관이 없다면, 나의 만족은 상대적인,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잣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육체가 강할 때 내 물리적인 만족이 훨씬 크듯 영적으로 내가 강할 때 영적인 만족이 오게 됩니다. 영적인 강함은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셨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족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초를 다시 자신에게 갖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러스트레이트 때죠. 예수님의 강함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나의 약함에 나에게 다시 갖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only,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지만 나머지 내 생활은 다시 다 나한테로 다시 갖고 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아침 묵상에서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충분한 은혜라는 제목과 함께 짧게 우리는 때로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있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내 자신의 좁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주님 더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 내 믿음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아침 묵상에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넓어질 때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의 만족이 놀랍게도 올라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나에게 더 주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 있도록 나의 받아들이는 용량을 늘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치 않고 우리에게 제대로 무언가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충만한 은혜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강할 때는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범위가 클 때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의 가치는 그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의 가치에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더 위에 있는 가치에서 만족을 느낀다면 나의 작은 가치는 충분히 상쇄되고 남는다 이것이죠. 많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로라 윌킨슨이라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10m 다이빙 금메달 리스트가 있습니다. 옛날 체린이가 침례받기 전에 구원 간증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요만했을 때 그때 이야기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국가대표가 되기까지도 어려움을 굉장히 겪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참 팀이 다 탈락하고 뭐 이러면서 국가대표 선발팀에서 팀이 떨어지고 다시 발탁되는 이런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얻습니다. 다이빙 선수죠. 10m. 그런데 그녀는 오른발에 심한 부상을 입습니다. 심하게 다쳐요. 그래서 그녀의 말을 따르면은 마치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해요. 누구나 느끼는 그 공포. 10m면 굉장히 높은 공포죠. 다이빙 선수도 그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발, 그리고 올림픽 선수가 되기까지 그 어려웠던 과정들, 탈락되고 다시 되고 이런 드라마와 같은 과정 속에서 그녀가 계속 머릿속에서 압박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외웠던 구절이 이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I can do all things through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라는 것이죠. 그녀의 마지막 점프 모습은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요 쩔룩쩔룩 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요. 한쪽은 쩔룩쩔룩 올라가고 그 구절을 되뇌이고 그리고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벽한 다이빙으로 금메달을 따죠. 그녀는 그녀가 처했던 상황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믿었던 자신에게 자신이 만족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만족은 그녀를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와 이어져서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강하게 하심을 통해 내 영적인 만족을 순간이라도 그렇게 내 삶에서 경험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간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은 나의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만족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때 오는 만족이기 때문에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 나에게는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한 삶을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힘을 이야기할 때 엄청난 드라마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매우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간증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강하심을 그렇게 맛보아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만족이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의 간증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그리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 주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해주셨고 저는 그때 너무나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올바른 만족은 분명히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간증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신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통해 주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나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일하시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을 제가 읽으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죄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사람들은 이 상황만 봅니다. 야, 이런 상황 누가 잘못했죠? 누가 뭐죠? 이게 장난 아닙니까? 누구 잘못이죠?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일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가 장님인 이유는, 그가 눈이 먼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내가 지금 궁핍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건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병든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이겠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은 아무 간증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일어났던 간증의 경험의 효력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났던 이 만족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인간은 서서히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만족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족이 어떤 형편에서도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족도 어떤 형편에서도 다시 찾아옵니다. 나에게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불만족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족은 스스로 포기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만족은 어느 형편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만족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배우는가? 만족은 주님의 강함을 믿을 때 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주님의 강함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만족은 나에게 간증을 만들어낸다. 내가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만족인지 어떻게 아는가? 아, 이게 간증으로 이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만족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 사업가가 나룻배 옆에 앉아서 나룻배를 이렇게 정박시켜 놓고 여유를 부리면서 좀 나쁘게 보면 상당히 게으르게 이렇게 누워 옆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유롭게. 그것이 그 부자 사업가의 눈에는 영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어부한테. 이보시오. 도대체 왜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낚시를 좀 더 하지 않습니까? 그 어부는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잡아야 할 물고기 그 양을 다 잡았기 때문이죠. 사업가가 또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필요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잡으면 좋지 않소? 왜 더 잡지 않는 것이요? 그 어부는 답합니다. 내가 왜 더 많이 잡아야 되죠? 사업가는 답답해서 또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면 좀 더 좋은 보트를 살 수 있고, 그러면 당신은 더 깊은 물가로 가서 낚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러면 또 더 좋은 그 어망도 살 수 있고, 그럼 또 더 많은 물고기를 또 더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은 더 큰 배를 살 수도 있고, 당신은 끝내 나 같은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부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자가 된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 사업가는 대답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편하게 앉아서 삶을 즐기겠죠. 어부는 계속해서 편하게 누운 상태로 멀리 있는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평안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족은 분명히 형편과 환경과 관계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쉽진 않지만 우리가 형편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강하심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는 평안함 속에 거하기를 참 소원합니다. 오늘의 만족에 이르는 조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만족에 이르는 삶에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또한 한 주 또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